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2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래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한 주간 3일이죠. 굉장히 길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오전 저녁 그리고 아침 오후 계속해서 또 상담하실 분들이 찾아오고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또 기도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막 눈이 이렇게 감기시는데도 찾아오신 분들을 어떻게든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볼 때는 아, 좀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십시오 하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을 또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음날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전혀 피곤의 마음을 내주지 않으시고 복음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곁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매님 한 분이 이웃집 아주머니 전도를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꺼리시고 집회도 참석을 못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오시는 것도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막 이제 마음에서 경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어쨌든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예, 죄사함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쭉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을 받고 가시고 또 몇몇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이제 신문 언론사니까 어디까지나 질문지 딱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만난 분은 언론사 사장님이신데 그 일곱 가지 질문지를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데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되나 싶은데 그렇게 질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 질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또 전해주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거 믿어지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동문서답이거든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또 설명하시고 두 번 설명하고 세 번째 설명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 그렇네요. 그러다가 네 번째 설명하면 아멘 하고 절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언론인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마주 앉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을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저도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이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또 보면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저희들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회 기간 3일, 짧은 기간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부인은 일본에서 20년이 넘게 살다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산을 갔다가 마음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어디 집회하는 데 없나?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 깊은 소식 한박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이 집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희들 교회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단이 눈을 가리면요, 이 예배당 주변을 뱅글뱅글 열 번을 돌아도 안 보이네요.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2부 상담하시고 서울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다음 주 서울 집회 참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끌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매님 한 분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머니 전도하는 바람에 남동생하고 원수가 됐다. 어머니를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아니 그게 뭐 괴롭힌 거야, 어머니 천국 가시라고 그러는 거지. 그 어떻게 전도했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아주 당돌하고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엄마, 내 마지막 소원이거든. 내 소원은 엄마가 천국 가는 거야. 빨리 집회 가야 돼. 마음도 없는 엄마를 막 강제로 막 이끌려가니까 이 어머니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모르게 인연이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 마음을 좀 얻어야지. 그래 잘 해드려, 마음으로 잘 섬겨드려, 그러면 저절로 따라올 거야. 미국에 언니가 사는데 어머니 저희들이 박 목사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야 자식을 위해서 못할 거 뭐 있냐. 그래서 오셨는데 목사님이 어디 몸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아, 그 딸 너무 예쁘고 참 귀한 딸을 뒀다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해 주시고, 곁에 사는 딸이 그동안 막 어거지로 엄마를 막 교회로 끌려고 했는데 엄마 그동안 내가 많이 괴롭혔지. 엄마 미안해요. 가니까 뭘 다 날 위해서 네가 그랬잖아. 가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또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이 좋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서 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우리 형제님 누님 되는 분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첫날 저녁에 목사님과 이제 상담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가 걸린 환자도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내 자식 얼굴도 기억 못하고 엄마 저 왔어요. 네가 누구냐?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그 치매가 걸린 할머니 마음에 복음하라는 말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눈보다 이게 씻었어. 그거 한 가지로 확실하게 마음이 기억하는데 어떻게 정신 멀쩡한 분이 들을 때는 은혜롭고 좋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까? 그건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까지는 왔는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능력이 안 되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분위기 속에 가면은 또 뭔가 영적인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 그 분위기 떠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막 진행하는데 또 중간에 자르시더라. 잠깐만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그 질문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고요? 아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턱 끼어들어가지고 질문하면 이 질문은 대답이 뭐냐면 내가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대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도 의문이 되면 또 이야기하세요. 그래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질문할 게 없다 카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내 대해서 다 사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은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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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홀은 학생이 연주했죠, 그죠? 예. 그 이제 연주자가 딱 나오는데 스텝이 마이크를 들고 갔다가 딱 세우는데 마이크가 저쪽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주할 사람이 나오는데 왜 마이크를 이쪽으로 향하는 거야? 연주할 사람을 향해야지 하고 스텝을 부를 뻔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보니까 호른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 호른은 소리가 뒤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주한 사람 뒤쪽에서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서 있어야 소리가 흡입이 되니까 거기에 마이크 방향을 그렇게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이크를 그렇게 놓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니 연주자가 나오는데 마이크가 반대로 이렇게 연주자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왜 연주자 뒤쪽을 향해서 향하도록 하는 거냐, 객석을 향하게 하는 거냐, 저거 잘못 놓고 가는데 어이 스텝 빨리 저거 바르게 놓고 가.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문득 올라오는 그 의문이, 문득 올라오는 그 생각이 정확하게 끝까지 모르면서 순간 올라오는 자기 생각을 따라 반응하고 순간 올라오는 그 생각에 끌려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마이크 왜 저렇게 두는 거지? 어이 스텝 하고 불리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는 나오는 연주자를 보니까 호른 연주자다라 이 말이. 아, 호른 연주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저렇게 놓는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고, 아 저렇게 놔야 맞는 거구나. 우리는 지구촌 안에 살고 있죠.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 중력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기권 밖으로 우주로 나가면 중력이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그 영향권 안에 지구에 머물러 살던 방식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 중력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주 공간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왜?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무중력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중력인 지구라는 그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라는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이건 왜 이런 거야? 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사람이 붕붕 뜨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중력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는 물건이 무조건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래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다. 물을 부으면 땅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무중력 상태는 다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입에 넣으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입 안에 들어가나? 다 공중으로 사라지고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도 있어요. 새들이죠. 새들은, 날개를 가진 새들은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두 번 태어나요. 알로 태어났다가 이제 부화가 돼서 날개를 가진 새가 돼서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 생각의 육신의 죄악의 그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처럼 죄악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이끌려 살지 않고 마음에서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단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죄악이 끄는 그대로, 욕망이 끄는 그대로, 생각이 끄는 그대로, 형편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내 원하는 뜻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인간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새 생명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날개짓을 하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어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고 맛볼 수 없었던 행복을, 기쁨을,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형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그 형편이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받아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그 어떤 감정에 또 그 억울함에 또는 정말 어떤 그 배신감이나 아니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극단적으로 흘러간다고 하죠.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인정이 안 되면 어디로 원망이 돌아간 줄 아세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 모든 싸움이 끝나요.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모든 다툼이 끝나요.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은 항상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형제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둘째 딸아이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로 안 무너지니까, 둘째에 아이 문제를 주시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니까 바로 우리 형제님 항복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봄날에 따사네 쌀에 얼음 녹듯이 눈 녹듯이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연 자매가 척수염이 걸렸는데 또 암이 찾아오고 또 암이 찾아오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딸아이가 암이 걸려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저는 내 딸아이 장례식 치르고 싶지 않아요. 내 딸아이 죽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내 딸아이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난 내 딸 장례식 치르고 싶은 마음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살리고 싶은데, 내 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내 생각 버리고 내가 볼 때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고 믿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력이라는 세계 안에 적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공간에 살아가는 무중력 세계를 적응하고 살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이론 다 버려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저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삶이 없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하느냐?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동안 걸어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바뀐대요. 하나님이 형제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아니 자매님이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안 바뀌면 자매님이 해서 안 바뀐 거지. 내가 해보고 안 바뀌니까 안 바뀐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자, 20년이 넘도록 내 남편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되면 전 안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이 방법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넘겨버리면,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절대로 주님에게 안 넘어가요. 이제 내 방법 버려야 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걸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갔는데 그 실로암에 이르러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기도해도 봉사를 해도 십일조를 드려도 철야를 해도 눈물로 밤을 지새며 울부짖어도 인간의 것을 하나님은 받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라면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안 해주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은 어때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이 내가 늙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 나이에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바보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이 말을 하지를 말든지 속으로 생각해 보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좀 물어라 보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줄 알아요? 유치하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치한 소리를 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니고데모가 해요? 예수님 한낱 평범한 유대인 전도라만 생각하니까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말하지만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나름대로 따르고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세계는 자기 나름대로 되어지는 세계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도 니고데모 마음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의 지도지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해서 니고데모, 니고는 탁월하다. 데모는 백성 중에 무리 중에 백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지도자여 관원에 위치한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유치한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겨먹어 보려고 하느냐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와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의지로 사는 그 길은 가보면 죄악 속에 빠져있고 가보면 어둠 속에 어덕이고 있고 가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이 너무 즐겁고 저번 3일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하셨죠? 다 날개가 달린 것 같았죠, 그죠? 그래도 날개 달고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시니까 좋고. 합창단 찬양을 들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합창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을 적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젖어 사느냐가 중요한데 찬송에 젖어서 말씀에 젖어서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상담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식사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아이고 모친님 내일 기도를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 오늘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니 저희들이 기도 먼저 해드릴게요.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받고 나서 아니 나는 박 목사님께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 이제 모친님이 끝까지 이제 버티고 목사님 만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그래도 믿지는 않더라고요. 기도 받으시고 그래 기뻐하시면서 또 가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목사님은 또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다가오는 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만나주시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는데 목사님이 한밭교회 14년 계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밭에 오시면 꼭 목사님 집에 오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밭교회는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나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 속에 깊이 깊이 내 마음이 젖어서 형편은 사라지고 없고 내 마음이 주님이 자리를 잡고 주님이 일하실 소망이 주님이 일하실 어떤 기대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망이 커져가는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아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다. 아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한 번씩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 난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변화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달라진 게 없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내 외모에서 변화된 모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아멘.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평생 23절 죄인이라고 믿고 생을 마감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23절에 이제 24절로 넘어가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의롭다면 난 의롭다. 그래서 마음에 나도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의롭다 칭해줬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의인이다 그 말을 아무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한번 해봐요.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봐요. 그 손 들고 해봐야 내가 누군지 아닌지 긴지 알지.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목사 나 조 목사 시키니까 했다 그때 이루어져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모세는 내려와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손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성막을 막을 쳤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거기를 통과해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하여지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래 좋은 일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 형상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고 모형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죠. 그죠? 자, 모형 자동차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완성품이 나오고 나면 모형 자동차는 사라지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형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막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 있는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 언약이 임할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으로 만든 성막에서 되어진 이 모든 건 개혁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성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면 이거는 다 모형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11절에서 나오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장막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을 말합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지금 이거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세계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부터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느냐? 영혼계로부터 오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시간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제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BC와 AD는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나시기 전,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AD라는 것은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맞죠?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죄가 넘어갔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29절 이튿날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가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죄가 포함이 되는데 과거에 지은 죄만 포함이 됩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다 포함이 됐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자, 이제 물어볼게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자, 시간계 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 죄는 사함받았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논리,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중력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한계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니고데모처럼 믿고 따르고 듣고 생각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는 여러분은 미래예요. 미래. 맞아요? 맞아요? 미래잖아요. 시간계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거지. 어떻게 지난 죄는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사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성경 어디에 적용을 하죠?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시간계 안에서도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마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영혼계로부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영혼계는 항상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경을 끌어들여가지고 이해시켜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계에서 나와서 영원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도 단번에 사했어요.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죄를 사했는데 또 죄 사할 게 남아있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영원하다는 건 이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영원히 제사를 끝냈으니까 또 제사 드려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한 번으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주님이 한 번 우리 죄를 씻은 것으로 영원한 속죄가 됐고 영원한 제사가 됐으니까 다시 제사 드릴 것은 없습니다. 14절 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왜? 개혁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겠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며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모든 걸 그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고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합하여져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고마워하고 또 부모님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이 흐르는 속에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 그래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난 이렇게 추한데 난 이렇게 잘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죠.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여러분의 연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못난 게 문제가 안 되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로 실패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로 어떤 암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삽시다. 이번 내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은데 한 분 한 분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져서 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세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세계를 배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